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인 부부가 한국인 아기를 입양해서 이제 집으로 LA로 가고 있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 부부가 이 한국 아이를 달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점점 울음소리는 길어지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이 오더니 포대기를 하나 들고 와서 그 아기를 업어주는 겁니다. 업으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아기가 조용해지더니 승무원 등 위에서 잠이 드는 겁니다.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이 영상을 찍었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업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3절, 4절,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업었다라는 뜻은 자신의 등을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모체 접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업어주면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참 좋을 뿐 아니라 아이에게 면역력도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대기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Nothing입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업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요. 정말 무서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업으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서 약속의 땅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전하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업고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의 땅, 광야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있고 풍요로운 땅인 것 같은데 내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nothing인 곳입니다. 뉴욕이 살기 만만한 곳입니까? 터프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가 왔다가 떠나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뉴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으셨기 때문에 뉴욕이든 그 사막과 같은 광야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 길을 건너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신비한 여정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굴곡들로 가득합니다. 쉬운 삶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모퉁이를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계곡을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깊은 강을 건너야 할 방법을 찾아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분명히 한 길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세 갈래 길로 나누어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모르는 길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없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엎이는 이야기를 좀 꺼내본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건강을 잘 지키려면 무엇보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게 팩트입니다. 우리는 팩트를 받아들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버립니다. 제가 이 믿음이 없어서 10일 동안 누워 있었겠습니까?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운동을 안 했습니다. 하체에 부실이 왔었고 그 근육이 허리를 지탱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허리 근육이 잘못 삐끗되어서 10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겨우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believing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in으로 가야 합니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믿음의 삶이 부족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사들의 군대를 봅니다. 그걸 마하나임이라고 하지요. 야곱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걸 보고서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너의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너를 죽이려 온댄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 야곱이 뭐라 얘기했냐면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서에는 대조적인 두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이고 다른 하나는 나사렛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6절에 보십시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가버나움입니까? 나사렛입니까? 우리 교회는 가버나움입니까? 나사렛입니까? 지금 이른비 예배에 앉아있는 나의 믿음은 가버나움입니까? 나사렛입니까? 벌써 12월이 되었는데 우리 1월 달에 세운 우리의 표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In God. 하나님 안에 부르심이 있고 콜링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튜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believing이 아니라 in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해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알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in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처럼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이 무너졌던 것은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in God, 하나님 안으로 그 삶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Yes, I believe in Jesus Christ.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업으셨습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쫓기고 매맞았지만 죽을 뻔했지만 이제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자여도 In God 그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으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 어떤 이는 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Obedience.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데 충성도 믿음도 너무 약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 단어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Grit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굳이 버정하자면 불굴의 의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전진하게 해주는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공부를 했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목표를 향해서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았더니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순종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다 grit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고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한계에 건강의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는 grit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에 빌려보면 성도들은 온전해지고 싶어 하여서 바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그런 인격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걸 결단하고 변화되려는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업으신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업히는 것에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업으면 있겠습니까? 아기는 업혀 있지만 이제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풍성하고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는 그릿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고 안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느냐? 변화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우리에게는 그릿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엎혀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고 달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벨론을 무서워서 피하게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광야에서 원망만 하고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업으셨습니다. 업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해야지요. 노력해야지요. 포로 잡힌 것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았다면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무차비 짓밟힌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무조건 오냐 오냐 하는 할아버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그릿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겁습니다. 참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쉼을 주신다는 것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볍게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나보고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해주시겠지 I believe in Jesus가 아니라 온유한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짐은 짐이 아니라 이 짐이 평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거운 짐입니까? 변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변화하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내게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없지만 그래도 변화되려고 노력한다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원해 주시는 힘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은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응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응원이 왜 필요합니까?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새로운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릿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못하겠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 그릿이 한계에 다다를 줄 알고 대비해 주신 플랜 B, 대비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진하라고요. 멈추지 말라고요. 여러분, 쉬운 예수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믿으면 쉬워지겠지. 믿으면 부여롭겠지. 믿으면 뭔가를 다 회복하겠지. 진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땅까지 다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포로 당하게 하셨는가? 거기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다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뽑으라면 그것은 용서일 것입니다. 구속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신에게 행한 모든 악과 죄를 흡수하고 용서하고 도말하시는 피투성이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목사라서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점이지만 사실 그것이 제일 힘든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는 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개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모두에게 개인의 사연이 있는데 그 개인의 사연에는 모두에게 용서의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용서에 대한 그릿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업어주셨습니까? 용서가 있기 때문에 업어주신 것입니다. 업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릿입니다. 미우면 업어줄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내 스스로를 올가매는 정신적, 감정, 영적 올무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용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삶은요, 무거운 쇠를 질질 끌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쇠를 끌고 달려간다, 달려갈 수 있습니까? 전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 왜 우리는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걸까?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 그릿, 노력이,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은 듣는 말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고 그릿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업어주시면서 자라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네 가지 동사를 주셨습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릿입니다.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용서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행동을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생각하면 감정이 돼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무조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안에는 손해를 보는 그런 손해까지 감수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손해보면서도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있으셨습니까?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남에게 삐졌다면 내 자존심이 상했고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웠던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용서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릿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마저도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며 시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손해보더라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do good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난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남에게 선대하는 것 아닙니다.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망가진 것, 내 속에 상처난 것, 이것을 먼저 바로잡는 것, 이것이 선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릿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회복의 삶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그걸로 비로소 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뭐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무원이 아기를 엎어주면서 왜 울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셨습니다. 업어주면서 이 못된 녀석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울 거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주고 통곡하는 아이에게 만져주면서 쓰다듬어주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셨다는 것은 너도 업으라라는 것입니다.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콜링해 주시는 것은 그 부르심은 뭐냐? 너도 업어주라는 겁니다. 업어주면서 해줄 말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좋은 말 해주라는 겁니다. 나쁜 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비판으로 가득하지만 교회는 축복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 뭐냐? 축복은요,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 해주며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요, 잘 되기를 빌어주라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선대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축복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업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업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히는 것 참 좋고 복된 일이지만 이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업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무원의 그 아가씨가 입양아 아기를 업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도 업혀봤기 때문에 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셨다면 우리도 업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은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음이 없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릿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힘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령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기억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릿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이 더 잘 될 수 있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좋은 소리 들리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남에게 좋은 소리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며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며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업어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이 깊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